우리 다니엘 11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다니엘 11장의 말씀들 이제 준비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많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 또 나라의 이름들 또 그러한 그들의 관계들 행함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다 다루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이 후반부에 있는 환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들이 또 아니고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인지를 한 번은 우리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기에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좀 비교적 소상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뭐 세밀하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 생각됩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몇몇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래저러한 또 일들이 그렇게 설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위를 이을 자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 안티오쿠스 3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을 왕 셀류쿠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왕위를 이을 자, 즉 셀류쿠스 4세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압제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노게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압제자라고 되어져 있어서 어떤 독재자나 뭐 폭압적인 정치가인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토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토색하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직업이 떠오르십니까?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셀류쿠스 4세가요 세금을 걷는 자를 세워서 어느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0절 말씀을 이리 번역합니다. 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로 세금 징수관을 파견할 것이지만 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셀류쿠스 4세가 세금 걷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세금 거더라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금 징수관을 따로 세워서까지 그가 이스라엘로 세금 걷는 일을 보냈을까? 여기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어제 말씀과 좀 연결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티오코스 3세가 그렇게 자기의 기세가 등등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 지역을 치료하였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돌려서 이제 해상 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어제 말씀 말미에 잠깐 다루었지만 로마의 장군에게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 어제 말씀 통화에서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전쟁에 패배한 전쟁의 배상금의 책임을 이 아버지의 때에 있는 배상금의 책임을 이 아들의 때까지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4세는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전쟁 배상금의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징수관을 따로 세워서 각 나라로 아마 이스라엘만이 아니겠지만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아마 각처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또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운행하심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그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런데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셀류쿠스 4세가요 한 10여 년도 통치 못하고 그가 그의 왕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느냐? 이 셀류쿠스 4세가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있는데 헬리오 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하여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그의 왕정이 마무리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그 왕도 즉 셀루쿠스 4세도 얼마 못 가서 전쟁이나 폭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죽음에 대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 이 셀루쿠스 4세 다음에 일어날 왕에 대하여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셀루쿠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이을 자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우리가 이전부터 살펴보았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전 앞장 8장에서 적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지목되어졌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리스 왕으로서의 그 등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비천한 자라고 성경이 지금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천한 자라고 해서 뭐 불쌍한 사람,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원문을 보시면 바자라고 말하는데 이 바자는 여러분 불쌍하다,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비열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뒤이어 나올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과도 너무나도 잘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권모술수로 나라를 차지했고요. 계략에 능통했고 전쟁을 통해 많은 부를 얻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빠른 이치와 판단, 눈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앞선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죽었다라고 하는 셀루쿠스 4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 사람을 제치고 그 다음에 조카가 왕이 이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를 제치고요, 왕위에 오른 비정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중반에 보시면 이리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원래 사실은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그 나라의 왕권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권의 계승의 서열에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론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왕위 등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환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그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가 승리하고 또 그 반대에 있는 모든 동맹환왕들에 대하여서도 그가 승리할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셀루쿠스 4세가 세금 징수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그 세금 징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왕위를 노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숫자를 규합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하여서, 4세가 승리하여서 왕의 자리에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23절과 2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아주 자기보다 수많은 군대들, 자기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조약을 맺고 또 상대방과 약속하여서 이 전쟁을 좀 끝내보자 라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23절에 보시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조약하여서 이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에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그들을 괴멸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 21절 말씀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애당초 지킬 생각 없었고 상대방을 방심하고 안심시켜 놓기 위해서 약속하다가 뒤에 돌아서서 바로 기습하여서 자기 승리를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그의 눈치 빠른 내 행동입니다. 여러분 24절 중반에 보시면 이리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나누어줬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전쟁을 승리하여서 자기가 왕권을 취했습니다. 많은 전쟁의 노획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온 백성에게 그는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는 것 없이 온 백성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지역의 그 백성들의 환심을 그렇게 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는 여러 가지 계략과 방법으로 자기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더욱더 강화했던 왕이었다.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5절, 26절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25절, 26절은 이집트에 대한 공격도 그가 서슴없이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차지하고요. 주변의 지역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집트, 그동안에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던 그들까지도 공격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그의 비열한 모습들이 조금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이 그런 양파가 그렇게 잘 결정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냥 화친하고 여기서 좀 멈춰보자. 협상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톨레미 7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황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들의 속이 어떻다라고 지금 27절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의 뉴스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자기 자서전을 냈습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 만났던 그 자리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둘이 만나서 김정은이 이렇게 폼페이오에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더니 이 폼페이오가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뭐 웃음인지 뭐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입니다. 서로 협상하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화합하는 자리라고 만났기는 했지만요, 속마음은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협상이 깨어지고 한동안 안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 볼 것이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때는 누구의 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고 서로 죽이려 들고 헤아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평화는 그들이 취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뭐 앞선 뭐 안티오쿠스 3세나 뭐 셀루쿠스 4세 말고요.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지난 다니엘 8장 가운데에 등장하였던 이 안티오쿠스 이 4세. 여러분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요. 사실 사람의 시선에서는 인간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왕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잘 잡아서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쌌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 대항해서 승리하였고 백성들의 환심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며 이집트까지 공격한 왕. 여러분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가 등장하면서 21절에 처음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셨습니까? 그는 비열한 사람이라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7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겉으로는 아 저들이 이제 합평하려고 평화하려고 모였다라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지금 보셨습니까? 저들이 서로 죽이고자 하는 것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세상 무엇보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영생 얻지 않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아직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또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적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왕에 대하여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믿음과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의 행적을 보고 놀라거나 부럽거나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보고 또한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깊어진 영성으로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 안에 가한 것인가 가하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여 올곧은 그 주의 복음의 바른 길로 살아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모든 흐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왕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되어질지 주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바사에 있는 그의 시대에 지금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그가 바라보시는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인생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한 왕처럼 보일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숫자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위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명민한 판단으로 또한 재빠른 계산으로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취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자의 모습 세상은 그것에 현혹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생은 그의 모습을 겉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아버지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비열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릅니다. 주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 가한 것들 주님의 영의 것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깊어진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온전한 것들 아버지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역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며 계속하여 깨닫고 또한 알아갑니다. 주님, 하물며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을 아버지의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성취하여 주셨다 증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귀한 일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치료자 또 치유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